해당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을 잘 우리가 묵상할 때에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다시 히브리서 6장 계속합니다. 히브리우 카피들로 6, 오케이? 베르보스 시에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한 편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도서, 빌레몬 여기까지 이제 되고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오죠. 근데 앞에 있는 서신서들은 수신인이 누군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죠. 또는 디도에게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했죠.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교회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부터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는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유대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특별히 히브리인들 대환란에 넘어갈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에요. 물론 히브리인 가운데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은 이거는 환란의 경륜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편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 6장부터는 계속 대환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계시록은 그 안에 환란에 넘어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교리적인 말씀이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교훈이나 책망이나 의로 훈육케 하는 면에서는 모든 성경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에게 말씀하시지만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못 알면 여기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함정에 빠진다 이거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계속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가가지고는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은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고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란스럽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믿음과 인내가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과 인내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이 환란에 남아있을 히브리인들 왜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니죠.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바벨론 땅에 바벨로니아의 거기 유프라데스를 넘어서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물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 됐죠. 왜 히브리 그러느냐?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히브리인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히브리인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네 자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아서 네가 하늘에 있는 별을 정말 네가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들의 수를 셀 수 있다. 이걸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뢰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그는 일찍 일어나서 진짜 가서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정말 율법 시대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시대의 믿음이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음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받았는데 거저 받았는데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데 행위로 그것이 없어진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수 피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걸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프릴리 값없이 주는데 내가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내 행위로 이것이 취소되겠냐? 그럼 아니지.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당장 그럴 거예요. 은혜.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히브리서부터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그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환란에 유대인이 돼가지고 환란에 떨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정말 국물도 없겠구나. 나 같은 사람은 국물도 없겠구나. 진짜 참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계신지 몰라요. 이게 이 은혜가 한억 건만 아까 찬송계 이 은혜가 한억 건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몸을 다 갖다 바칩니다.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 만날 확실한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게 영원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를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6장 1절로 6절에 그 특별히 6절 보면은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떨어져 나간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계속 14장에 그들은 예수를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인내.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때 왜 인내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인내해야 되겠죠. 그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들은 인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은혜 복음하고 반대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교리다 이거죠. 우리도 물론 인내해야죠. 선언하고 인내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훈이 되죠. 우리는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더 많은 상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지 않고 많은 상을 받죠. 그 인내라는 말의 뜻이 우리는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한 것이요. 환난 성도들은 인내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은 구원받아도 이 땅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7절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난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비라는 말이죠. 비. 우리가 요엘서 공부하면서 봤죠. 아,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첫 달에 내린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첫 달에 내린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이건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한 편지입니다. 1장 보세요. 1장 보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에게 편지한 겁니다. 이게. 이거를 우리한테 한 걸로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런데도 이거를 그냥 똑같이 적용, 전부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전부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소위 뭐 유식하게 얘기해서 대체 신학입니다. 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켰다. 이게 자칭 유대인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 제일 먼저 누구예요? 가톨릭이 그렇죠. 가톨릭이. 그 다음에 지금 뭐 대부분의 개신교가 다 그래요. 참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말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에 열매를 내었다.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비가 나온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주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침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그가 엘리야처럼 약대 토로스를 입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야생꿀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개하고 너희가 그 왕국에 들어가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따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너희가 그를 마음대로 행했다. 죽였다 이거죠. 그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다. 그를 죽였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말이죠.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가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가 엘리야가 왔다. 근데 사람들이 죽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할 때는 엘리야를 죽이죠. 또 살아나죠. 사흘 만에 모세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한단 말이죠. 그때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해 내려서 엄청난 풍년이 오게 한다.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우리 한번 요엘서 볼까요? 요엘서.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21절.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이라. 너희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이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비를 너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비와 늦은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타작 마당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비는 비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비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성령의 비구나. 비는 성령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학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학. 성경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다만 받아들이되 잘 나누어서 유대인에 대한 얘기냐 이방인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냐 내 영에 대한 얘기냐 내 혼에 대한 얘기냐 내 몸에 대한 얘기냐 또 어느 시대에 대한 얘기냐 양심시대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냐 욥처럼 노아처럼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냐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얘기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냐 이래서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그때 예수님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그랬잖아. 이게 구원의 교리예요. 그때는 그때 교리는 피를 묻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 전이니까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영생 받아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보고 믿어서 영생 받은 거예요. 지구의 시대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분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 시대의 얘기냐 대환란 시대의 얘기냐 천연왕국 때 얘기냐 영원세계 얘기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구분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반대되는 얘기 나오잖아요. 어디는 구원이 영원하다고 어디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이런 뜻이다. 그래서 뭐 동전이 양쪽에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동전이 양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믿으면 자연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느냐 자연이 따라오는 거 없습니다. 이 육체를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자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환란에 넘어가면 말이죠. 만약에 건너지 못해가지고 환란에 넘어가면 아무도 믿음 지킬 사람 없어요. 옥뱀을 받는 사람도 전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작물이 비를 잘 흡수하면 밭가는 자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이게 비유적인 얘기죠. 이게 비유적인 얘기. 이 비에 대한 언급이 여러 군데 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 군데 찾아보세요. 시편 68편 보세요. 시편 68편 9절. 오 하나님의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오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에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흡족한 비를 내리시오. 주의 욥이 곤비할 때 주의 욥을 경고케 하셨나이다. 이건 비는 비고 이스라엘 사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다 망하는 거죠? 비만 안 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오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유업이 되어서 보살핀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할 때마다 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보살피신다.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말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곤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않았어요. 그 기적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40년을 헤매는데 거기 뭐 양말 공장이 있겠습니까? 옷 공장이 있겠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걸으면 말이죠. 그 뜨거운 그 모래바닥을 걸으면은 다 죽죠. 구름으로 탁 해주고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을 해가지고 뜨뜻하게 해주고 얼마나 그 불이 컸겠어요. 이건 뭐 수백만을 뜨뜻하게 하는 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운데 구름이 착 시원했겠죠. 습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환란 끝에 오신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6장 보겠습니다. 비었죠. 호세아 6장.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지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오신다는 것은 축복하신다는 거죠. 왜냐? 이 땅은 이른 비 늦은 비 맞으면 아주 농작물이 잘 되죠. 적절하게 내릴 때. 또 예수께서 보면은 천년왕국 때는 복된 소나기를 내린다. 복된 소나기. 복된 소나기는 착 내린 다음에 적당히 내린 다음에 적신 다음에 햇빛이 착 나게 하죠. 그러면 그냥 싹이 착착 나죠. 복된 소나기가 나온다. 그것도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4절 봐도 그가 해돋을 때 아침에 빛같이 내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그랬죠.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으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신랑방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이라는 것은 의의 태양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날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해돋는 아침빛이죠. 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의인들은 해처럼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리라. 주님께서 얼굴이 얼마나 빛납니까? 해처럼. 우리도 주님하고 똑같이 되니까 해처럼 빛나리라. 참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빛처럼 오신다. 이런 것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그게 내리는데 이게 바로 환란 끝입니다. 환란 끝이죠. 그들이 회개할 때 환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비와 더불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와 비와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가서는 농작물이 자주 내린 비를 잘 흡수해서 적합할 때 농작물을 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엉겅퀴 이걸 내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림이 된다. 이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이 바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로 나른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물론 거듭난 사람이 알곡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쭉정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마태복음의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유대인들 왜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대환란에 넘어가게 될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자기 막 그냥 휘투성이 돼가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갈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암탉의 병아리를 품으려고 너희를 몇 번이나 품으려고 그랬느냐. 그래서 우셨죠. 주님은 미리 바라본 거예요. 미리 아셨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야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신명기 11장.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 때를 맞추어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네가 네 곡식과 네 포도주와 네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네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 부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오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이 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한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런 육십구 이레 후에 480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한 이레 이레가 남았잖아요. 그게 7년 안에 야곱의 고난이지. 야곱의 고난일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키지 못해서 주님은 아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할 걸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아마겟돈에서 살아남아야 된대. 그러면 저기 낙원에 들어간대.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들도.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사람들. 성령이 있으면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는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고 안 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닫는 분이 한 분밖에 더 있어요. 누가 하늘을 닫아요 지금? 없습니다. 하늘을 또 열죠.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죠. 요즘에 한국 보면 여름마다 게릴라 비가 와가지고 매년 난리가 나죠. 예, 보면 닫으면 비가 안 와가지고 다 그냥 다 타버리고 열면은 그냥 뭐 그냥 갑자기 그냥 밖에서로 그냥 퍼붓듯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거 뭐 완전히 속수무책이에요.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비는 못 봤어. 게릴라 비라는 건 못 봤어. 자꾸 범죄들을 하니까 교회가 자꾸 범죄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도 한번 예레미야 3장 2절 3절 예레미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또 신약은 죽어도 안 보니까 선지서라도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3장 이게 전부 예언인데 높은 곳을 향하여 네 눈을 들어 네가 함께 눕지 않은 곳이 있나 보라. 네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인처럼 길가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는도다. 네가 네 음행과 네 사악함으로 그 땅을 오염시켰도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도다. 네가 창녀의 이마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도다. 내가 지금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시오. 아버지께서는 나의 젊을 때부터 인도자가 되었나이다 하지 않겠느냐? 그가 그의 분노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느냐? 그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시겠느냐? 보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악해지니까, 죄를 지니까 소나기가 그쳤고 누진비도 없어졌다. 누진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구를,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고 이제 나중에 2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이었고,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들을 사용해서, 최근에 히틀러까지 사용해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고, 이란도 지금 뭐 오늘 보니까 뭐 이제 그 원자 폭탄을 만들 준비가 다 돼 있대요. 참 미국이 바보야, 바보. 시간만 끄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자 폭탄을 가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린 것이다. 그 외에는 쓸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전부 평화의 목적으로 쓰는데, 단 하나,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원자 폭탄을 만들었다. 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9장. 옛날에 찾아봤죠.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엘람이 지금 이란 지방이야. 이란하고 똑같은 거기야.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엘람이 활을 꺾는다고 해서 활이 뭐죠? 그게 원자 폭탄이죠. 그때는 활이 유일한 무기였잖아요. 활이나 칼. 그러나 활을 쏘면 그냥 멀리 가잖아요. 미사일처럼 쫙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얘기하면 미사일이겠죠.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내가 엘람에다 내 보좌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곳으로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된 짓. 그 다음에 39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원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단원이 바뀐 거예요. 한참 후에 이제 천연왕국 되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훗날들에 내가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게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흩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흩어진다. 그러나 그들도 나중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그들도 회개하면 내가 모을 것이다. 엘람에 내 보호자를 세울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유 바보들, 아유 바보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함정을 파게 되면 누가 빠져요? 자기가 거기 빠지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말이죠. 자기가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밑에 누가 올라와요? 자기 원수가 올라가는데 돌을 굴렸어요. 돌을 굴리니까 그 굴린 돌이 네 위로 넘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바보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국이 또 터키하고 되게 친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터키하고 형제자매 그러더라고. 참 희한해. 그거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백성들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복이 된다 그랬죠. 엉겅퀴를 내면 주인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겠죠. 그 땅은 버림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마지막 기회, 한 일회 동안에 그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끝까지 계명을 지켜서 인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면 불사람을 당한다. 지옥불이죠, 지옥불. 이걸 여기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 농작물이라는 것은 뭐죠? 적합한 농작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환난 후에 구원받을 삶이에요. 환난 후에 구원. 우리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아, 자,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환난 성도들이죠.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곡식이 아니죠.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굽비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자 주님이 오실 때 포도즙틀을 밟았다. 또 이사야서 봐도 내가 홀로 밟았다. 혼자 밟았다. 이렇게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믿지 않으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까지 돼가지고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온갖 모욕과 침매품을 다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참다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분해서 받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재림의 날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곡식들을 제일 먼저 구약 성도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결국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였다. 그거는 환난 성도 첫 열매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 우리들이 교회가 걷는 성도들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엄청난 휴고가 일어나죠. 왜? 2000년 동안 말이죠. 주 안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날은 그게 많지 않아도 그때 2000년 동안 주 안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단할 겁니다. 이거 아마. 이건 대추수죠. 밀 농사할 때, 보리 농사할 때 첫 열매 딱 걷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수확을, 첫 열매를. 그 다음에 이제 본추수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은 이삭을 주는 게 마지막 한 이레가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이삭 죽게. 이방인들도 그때 예수 믿고 계명을 지키면 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방인들은 참 힘들 거예요. 왜? 93년 만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은 따로 독수리 날개 비행기로 업어가지고 저 페트로라 옮겨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부양하잖아요. 매겨준단 말이죠. 거기 짐승의 피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의 레위기서 보면은 절대로 이 몸 안에 무엇을 어떤 걸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죽어도 안 받죠. 그들이 속은 걸 알잖아요.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알고 막 속았는데 나중에 속은 걸 알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저 그리스도 안에요.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그 성전 안에 선 곳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뭐 산으로 도망간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여기서 지금 아르헨틴 가자고래 땅 사는 분이 말이죠. 한국 가서 집회하면서 가는 것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에 뭐 도피처가 뭐 몇 개가 있다나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지금. 기가 막혀. 아마 내가 볼 땐 그런 분을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다미성교회 출신인 것 같아. 다미성교회나 그 마라나타 이 사람들이지 옛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십중팔구일 거예요. 그런 것만 따라다니거든. 이 성경을 몰라서. 아까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간 사람도 아무것도 몰라. 여기 있었으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나도 잘 모를 때야.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받은 것이 1996년이거든요. 근데 93년에 개척 멤버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성경을 받기도 전에 나갔어요. 예. 어떤 사람은 뭐 킹제임스 성경을 옳다고 나간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봅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핍박을 받아도 읽는 사람은 읽어요. 거듭난 사람은 들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 아무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기회에만 듣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주님이 얘기하신 그 보리와 돗보리 비유잖아요. 그냥 추수 때까지만 두어라. 천사들이 와서 추수할 때까지만 두어라. 여기 한 천사가 불을 가진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세상 끝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요. 그렇죠? 돗보리와 보리,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고 보리와 돗보리 비슷하게 생겼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뭐 똑같이 종교행위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두어라. 왜? 돗보리 뽑다 보면 다른 것도 뽑힌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이 다 뽑히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 천사들이 와서 알고 뭐고 돗보리는 따로 묶어서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천국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국의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연기됐잖아요. 재림할 때까지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 천국을 빼앗았어요. 빼앗아 가지고 지금 천국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이게 신비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알곡도 있고 보리도 있고 돗보리도 있어요. 이게 신비야. 교회 안에 보리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돗보리와 보리가 같이 있어요. 이게 신비야. 근데 천국은 아니죠. 그게. 천국의 신비다. 주님의 이 땅을 뺏은 거예요. 강탈한 거죠. 이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폭력으로 탈취당한다 그랬죠. 탈취됐어요. 예수님 건데 탈취됐죠. 그러나 주님이 그걸 뺏으러 오시는 거죠. 그 재림하신 거죠.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그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해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함께 올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축복이죠.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 제사장 민족이 되잖아요. 정말 신명기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하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꼬리가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머리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은 우리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는 거예요. 저것들이 뭔데 그러냐고 말이지. 지저분하고. 이 사람들은 목욕도 잘 안 해요. 유대인들은 목욕도 잘 안 해. 뭐 옛날 우리 저 조상들 뭐 신체 밟는 수지 부모라 막 그랬잖아. 주신 건데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목욕을 안 해. 우리 회사 다닐 때 유대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샤워를 안 해가지고 그냥 비듬이 막 떨어져. 멀쩡한 신사가 말이죠. 참 뭐 이렇게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니까 그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대받는 거예요. 천대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에게도 구원과 함께 올 일이 있죠. 우리도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잖아요. 멸류관 많은 거 있잖아요. 멸류관 많은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유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비아 천사에게 편지할 때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미 멸류관을 주셨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죠. 주님 오실 때 닫죠. 똑같아요. 노아 때도 비가 오기 전에 먼저 노아 식구들을 안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다 들어가고 내가 문을 닫아요? 밖에서 하나님이 문을 밀어 닫았다고. 이게 바로 휴거의 모형이에요. 이미 열려 있어요, 지금. 그러나 문이 열려 있을 땐 계속 거기 같이 살아남을 그 생물들이 말이죠.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자기들 집안으로 걸어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순수해요.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탁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딱 되니까 이제 딱 문을 닫으니까 문을 닫자마자 어떻게 했죠? 닫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죠. 휴거의 문이 닫자마자 환란이 오는 거죠. 이게 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1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야고보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으면 네가 보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한 얘기예요. 대환란의 경륜이요. 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뭐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니까 믿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었으니까 천국 못 간다. 이런 엉터리 해석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거고 성경을 절절히 장별로 책별로 다 공부하지 않으면 확실한 걸 알 수 없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말씀을 다 공부하잖아요. 다 깨달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읽는데 못 깨달은 사람도 많아. 읽는데 못 깨달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뭐 주석책이라는 건 다 사가지고 읽는데 깨달은 게 없어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까? 함부로 못 깨달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나는 공부 안 한다고. 내가 보면서 내가 아는 게 있는데 내가 공부하면 되지 뭐 목사가 뭐가 필요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자니까 못 오겠대. 원래 이게 올라 그러다가 그럼 성경 공부 시간부터 오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못 오겠대. 참 이게 말이죠. 혼자 뭐를 하다 보면 말이야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고린도전서 보면 12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있죠. 이 두 가지는 대부분 목회자에게 줍니다. 이거. 목회자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은사를 주면 하는 거고 안 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럴 때 뭐지 그렇지 않으면 각자 집에서 이 책 다 읽고 성경 다 읽고 그러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혼자서. 우리 교회 때 나간 사람이 목사 한술 받은 어느 날 오더니 나 목사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나갔죠 교회를. 그래서 집에서 식구끼리 예배만 들고 있어. 아무 성도도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참 정말 이걸 볼 때 왜 이렇게 됐을까. 참 가슴이 아프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의 70세 주 그 대환란 기간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 요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히브리서 이하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있는 교리는 대부분 다 앞으로 환란을 통과할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바리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버림받을지언정 좀 저들이 좀 믿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죠.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좀 구원해달라고. 이게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하나의 민족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의 복음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민족이 하루에 구원자가 시온에 올 때 여러분 그 로마서 11장에 구원자가 시온에 올 때 그들의 죄들을 불의를 어떻게 하세요? 제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에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게 되리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비 아닙니까? 얼마나 신비입니까? 수천 년 걸려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회복됩니까?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은 이름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참 그거 보면 말이죠. 이게 신비다. 신비라는 건 또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인데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게 신비예요.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개혁은 전부 비밀을 바꿔놨어요. 천국의 신비를 비밀을 바꿔놨어요. 또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치 않냐는 거예요. 신비를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치 않냐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배우고 또 야고보서 배우고 계속 배우다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런 말씀이구나.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서신서에 우리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주님께로 직접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만찬하는 것도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참여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합당치 않게 참여한 너의 죄와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그런데 애들한테 그럼 아이들한테 꼭 그러는 거예요. 너 전도해야 된다고 말했어. 지난주에도 수첩을 나눠줬더니 한 아이가 제가 설교한 걸 말이죠. 깨끗하게 적었더라고 노트에다가. 야, 애들은 얘기하면 그냥 들어. 그냥 듣는다니까요. 에?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것도 아주 정자로 써서 또 어떻게 빨리 적었는지 말이야.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이 뭐예요? 쭉 얘기했잖아요. 그 엄마한테 딱 보여주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정말 거듭나서 지금부터 아이들이 전도하면 수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참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을 그냥 큰 배에다 갖다 맡기고 그냥 내동댕이 치는데 정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원망한다고. 아 교회 한두 시간 가지고 있으면 뭘 배워요?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탁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입만 열면은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옛날 그들이 그 아볼로 목사를 가르친 것처럼 주의 종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학교만 졸업하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구분하여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 예수야를 메시아로 영접한다면 우리처럼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야곱의 고난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처럼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원하는 저 주스 포 지저스 저희가 친히 가서 전도를 못하지만은 주스 포 지저스에 우리가 물질로 저들을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 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귀한 이 사역에 참여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참 우리가 저들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연합할 수 있다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많은 공산권이나 저 무슬림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저들과 하나가 되어서 옥에 갇힌 자처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 들어주시는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